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국 항공 관제 체제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행 시간과 경비 그리고 운항 지연 사태를 줄이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항공국이 운영하는 관제 체제가 항공 여행객이 연 18만 명이었을 때 나온 낡은 것이라며 지금은 이 숫자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일 공개된 방안은 백악관이 선보일 일련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도로, 교량 등 낙후한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가 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날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입 행사를 통해 29번째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몬테네그로의 가입은 모든 이웃 국가들의 통합과 민주적 개혁, 무역, 안보,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62만 명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는 한때 친러시아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줄곧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몬테네그로의 관광사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경제적 정치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예멘 그리고 몰디브가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외교부는 이 조처가 공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혐의에 기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등 6개 나라는 카타르에서 외교관들을 철수하고 카타르로 가는 항공 노선과 해로를 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 주재 카타르 대사에게 48시간 안에 수도 카이로를 떠나라고 알렸습니다.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군이 연합군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카타르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정치 조직 무슬림 형제당 등 지역 안정을 해치는 조직들을 옹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경찰이 7명이 사망한 런던 테러를 저지른 테러분자 가운데 2명의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한 명은 올해 27세인 쿠람 버시고 나머지 한 명은 올해 30세인 라시드 레드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영국 시민인 쿠람 버스는 영국 경찰과 국내 정보국에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라시드 레드원은 북아프리카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테러 당일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2명을 포함한 테러분자 3명은 지난 3일 밤 차를 몰고 런던 다리에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이후 근처 시장으로 이동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 EU의 난민 분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체코 내무부 밀란 초반핵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체코 정부가 내무부의 난민 수용 중단 계획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EU의 난민 분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 상황만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U의 난민 분산 정착 계획은 16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EU 회원국들에 골고루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중해 나라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과도하게 난민들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중부와 동유럽의 EU 회원국들이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5일 한 남자가 총을 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사람들을 해친 뒤 자살했습니다. 올해 45세로 알려진 용의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살한 용의자는 가벼운 범죄 기록만 있을 뿐 테러 조직과 연관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5일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 지원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측에 팩스로 사업 진행과 관련한 협의 사항들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이 없었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2일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정세라든지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저 북측의 반발이 민간교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했던 말라리아 방역물자 반출과 한국 측 대표단의 방북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당초 오는 7일이나 8일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오는 10일쯤엔 방북단을 꾸려 평양에서 추가 사업을 논의할 방침이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종교단체들의 방북도 거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5일 북한 측에 팩스를 전달받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한국이 적극 지지한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7개 종교가 회원 종단으로 참여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일 승인받았습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을 추진해왔고 통일부의 대북 접촉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받고 추진해온 6.15 남북 공동행사도 행사 장소를 놓고 북한 측과 이견을 빚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측에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 측은 경의선 통행이나 통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개성 개최는 어렵다며 당초 제안했던 평양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에 따라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북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보다 평양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장소라는 점에서 이 행사도 자칫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민간단체 교류 재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향후 다른 단체들의 교류 사업들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일단 민간차의 교류부터 재개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는 생각은 했는데 여전히 타국 간의 관계가 꽉 막혀서 민간기구가 재개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었고 문재인 새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재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결해의 숲 등 민간단체 대북 접촉 4건을 추가로 승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접촉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대표단을 초대했습니다. 정 의장 측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한국과 러시아 국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포함한 41개국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 지난 2014년 10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이른바 3인방의 한국 방문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됩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회신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재무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핵 지원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대북 압박 또한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기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rget individu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financing and supporting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ballistic missile.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방향을 바꿔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 거래한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적자와 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며 러시아도 여기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we hope this includes Russia.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번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당국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4일 폐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과거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핵심 사항이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일 주재 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험이자 전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컴 턴불 호주 총리도 2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적 위협이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의 3자 회담과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한 캐나다, 호주 등 국방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배치가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드 관련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로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며 모든 과정에서 미한 동맹의 근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회담 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과 논의한 모든 의제는 청와대와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올해 샹그릴라 대화가 예년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고 중국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주요국과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특징은 북핵 문제가 다른 어떤 영내 안보 사안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그 집합적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올해 샹그릴라 대화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장관과 차관,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지난 2002년 시작돼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파괴무기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이 2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미국 군축협회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olicy is not, repeat, not one of regime change, but one of trying to actually get a real discussion back on again about what
북한 정권의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란 겁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이 나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존의 전략적 선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군사 프로그램의 돈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끊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정책적 민감성 등을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also that we're trying to work very hard with China now in ways that have not yet been tried.
포드 선임 국장은 현상 유지가 궤도와 같아서 나중엔 더 빠르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위험은 점증하고 문제는 악화하며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서 현상 유지는 안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국익 악화를 우려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분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하지만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이 바라는 안정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다양한 진전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Feel like we're off to a good start with new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They have underscored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relationship.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겁니다. 한편 포드 선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를 묻는 말에 인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명확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더욱 많은 요격 실험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이 최근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상원 본회의 발언입니다.
It's no longer if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able to range, have the ability to rang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뿐 아니라 미 본토의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이지스함에 탑재한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층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서부 해안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한 미사일 방어청이 요격기를 총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부뿐 아니라 동부와 중서부에 새로운 요격기지를 만들기 위한 환경 영향평가를 빨리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사일 방어청이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d Mr. President, this is very important. The Department of Defense needs to change the culture around missile defense. Testing regularly, conducting more flight tests.
설리번 의원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사고 방식을 바꿔서 정기적으로 실험을 하고 시험 비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이외에도 고성능 요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에 미사일 방어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속도를 급속히 높였다며 북한의 실험은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고 201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과 2017년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여러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은 공화당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업무 보고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발표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 보고에 앞서 작성된 국방정책실 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와 미군 측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보고서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에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보고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보고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북도 성주로 지정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 7천여 제곱미터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4명을 억류 중인 북한이 이들의 소재를 감춘 채 영사 접견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수감된 미국 캐나다인들과 가족들에게 꿋꿋이 견뎌달라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억류 미국인들이 북한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원비어 씨 외에도 2015년 10월 2일 김동철 씨, 올해 4월 22일 김상덕 씨, 그리고 지난달 6일 김학송 씨 등 4명의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에 억류됐다 6개월 만에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지난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류 당시 바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for me was not knowing what was happening back here. The information black hole that I was in, not knowing anything was going on the outside world.
그러나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에겐 파울 씨에게 한 차례 허용됐던 영사 접견조차 큰 혜택으로 비춰질 만큼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이등석이관은 지난 2월 VOA와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품목들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내부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울 씨는 억류 당시 1분당 $5의 국제전화 요금을 내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가족에 전화한 적이 있었고 가끔씩 손에 쥔 가족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I kept those and read them and reread them and reread them. Many times that was a major bright spot in my day when I could get those out and read them again.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 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억류 미국인들의 영사 접견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에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인 인지를 살아있는 미끼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termined that they can use American hostages as live bait.
북한은 영토 내로 들어온 미국인을 억류하고 위협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는 안전한 도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장 최근 억류된 미국 시민 2명 모두 평양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수해복구와 식량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 재직 당시 억류 미국인 문제를 수차례 다뤘던 데이비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평양과기대와 북한 지원에 헌신했던 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북한 정권과 시스템의 속성이야말로 한반도 문제 근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불법 월경 등 실질적 위법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던 북한이 최근엔 훨씬 자의적인 억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긴장 고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another tool that North Korea can use to ratchet up the tension.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는 대부분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 혹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방북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시민을 이용해 미국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과의 관여에 정치적 유명 인사가 개입하도록 만드는 전략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전직 정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석방 교섭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압박과 주의를 분산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한국 담당 보좌관과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고개를 숙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울 씨는 가족들 역시 억류 당사자들 못지않은 고통에 시달린다며 수감 중인 미국과 캐나다 시민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ang in there. Should get better. Our prayers are with all the families and the detainees.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동해 7명 일본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두 척과 선원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5일 기자 설명회에서 지난 2일 선원 한 명이 타고 있는 선박 한 척이 한국 해군함에 의해 구조됐고 3일에는 다른 한 척이 선원 3명이 탄 상태로 한국 해경함에 의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현재 정부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도 한국 해경이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만일 6.15 공동행사가 열린다면 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남북한 간 첫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민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6.15 공동행사가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최연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7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냉정 구도 속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꿔놓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에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기 위한 위원회가 각각 꾸려졌습니다. 남한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그리고 북한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2001년도부터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까지는 그냥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형태로 해서 열렸고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그리고 해외위원회 이렇게 3자 연대 방식으로 6.15 공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성에 합의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6.15 선언 실천을 위한 두 위원회는 남북한을 오가며 6.15 기념행사와 8.15 행사를 번갈아 열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금강산에서, 그리고 2004년 6월에는 인천에서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2005년 6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6.15 공동위원회 명의로 행사가 열렸고, 이때는 한국 정부 대표단도 참가했습니다. 이어 2006년 6월에는 광주, 2007년에는 평양, 이어 2008년에는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한국에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는 하나둘씩 단절되거나 중단됐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10년 4월 금강산에 있던 한국 측 건물과 시설을 몰수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특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냉각된 남북관계를 아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 교역과 인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남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는 2009년부터 공동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또 남측이 중국에서 만나 6.15 선언 공동기념 행사를 열자고 제의하면 북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공동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2015년 북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과 남 해외 민간 단체들 사이에 실무 협의조차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6.15 행사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개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 흐름은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남 도발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새로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하나둘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연 대변인입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 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인연합 주최로 열린 제1회 탈북 포럼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전 세계 흩어진 탈북민들을 위해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교회. 탈북 청년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며 힘든 점을 듣고 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인연합에서 제1회 탈북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와서 탈북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듣고 이들이 남한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인연합 윤광식 사무국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약 한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탈북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통일 세대에 이 사람들을 주역을 쓰려고 하면 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탈북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냐. 오늘 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이지혜 학생이었습니다. 탈북 후에 어떻게 남한의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지혜 학생은 탈북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는 탈북자 전형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입학 후에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남한의 교육과정을 기초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부한 과정과 남한의 교육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힘든 점도 정말 많았었다고 합니다.
저희 탈북민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학원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갈 곳은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봤자 조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실력과 지금 고등학교만큼 실력을 가르칠 수 있고 성인들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재 학생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현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아주대학교에 다니는 임평학생은 대학 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수업 과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라 보니까 기초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준비 과정이 없이 또 대학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서 휴학하는 동안 이제 기초라도 이제 간단히 공부하고 교재가 다 영어더라고요. 학교 내 동아리 가입해서 그 또 선배들이 다 저희 학과 또 선배들이라 진짜 기초적인 이제 부분부터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거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지금 이제 홈생활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 임평학생은 주변 남한 친구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 남한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학 들어온 이유가 이제 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깊게 공부해서 향후 통일 전후에 북한 사람 북한 대학생들한테 졸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제1회 탈북 포럼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두 청년들의 남한 생활 정착기를 들은 시민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이렇게 넘어온 과정들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도 돕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또 많은 한 2천만의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의 통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식이 거기 그쪽에 있다, 자기 가족이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제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편 이번 탈북 포럼을 마련한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에서는 그동안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과 탈북민 상담 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탈북민들 어려운 가정들 다 초대해가지고 김장김치한 천포기 서로 같이 이렇게 담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탈북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저희들이 이제 긴급 구호를 하고 뭐 생활을 돕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탈북민 중에서 뭐 어려운 분은 언제든지 24시간 저희들이 상담 전화로 받고 또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탈북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대정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 지원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한다든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포럼을 또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자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또 포럼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에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1도, 양덕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강계 희천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0도, 용현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21도, 풍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웅기, 성진은 하루 종일 흐리겠지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19도, 웅기 아침 최저 10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주관하는 평화회의가 6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새로 열립니다. 아프간 정부가 카불 프로세스를 이름 지은 이 회의는 내전과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를 끝낼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아프간 국내 치안이 점점 나빠지고 정파 간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열립니다. 아프간 외교부의 아마드 샤게 무스타가니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국내 문제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파키스탄 등 아프간 접경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 등도 평화회담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찰이 7명이 사망한 런던 테러를 저지른 테러부적 가운데 2명의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한 명은 올해 27세인 쿠란 버시고 나머지 한 명은 올해 30세인 라시드 레드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영국 시민인 쿠란벗은 영국 경찰과 국내 정보국에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라시드 레드완은 북아프리카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테러 당일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두 명을 포함한 테러분자 세 명은 지난 3일 밤 차를 몰고 런던 다리에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이후 근처 시장으로 이동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경찰은 4일 테러분자들이 살던 구역을 수색해 1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가 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날 워싱턴에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29번째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몬테네그로의 가입이 모든 이웃 국가들의 통합과 민주적 개혁, 무역, 안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62만 명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는 한때 친러시아 국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줄곧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예멘 그리고 몰디브가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한편 카타르 외교부는 이 조처가 공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혐의에 기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등 6개 나라는 카타르에서 외교관들을 철수하고 카타르로 가는 항공 노선과 해로를 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 주재 카타르 대사에게 48시간 안에 수도 카이로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군이 연합군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카타르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정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 등 지역 안정을 해치는 조직들을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국 항공 관제 체제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행 시간과 경비 그리고 운항 지연 사태를 줄이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항공국이 운영하는 관제 체제가 미국에서 항공 여행객이 약 18만 명이었을 때 나온 낡은 것이라며 지금은 이 숫자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일 공개된 방안은 백악관이 선보일 1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도로 교량 등 낙후한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오하이오주를 찾아 제방과 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처에 있는 한 회사에서 남성이 총을 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사람들을 사살한 뒤 자살했습니다. 올해 45세로 알려진 용의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살한 용의자는 가벼운 변제기록만 있을 뿐 테러 조직과 연관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